말씀의 날개 아래 새벽을 깨우는 산돌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개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시대순으로 배열된 책이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분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정한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개가 돌아오려니와. 이 말씀이 말하는 아리엘, 아리엘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아리엘이라는 지명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리엘이 어디인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데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다윗이 진을 친 곳입니다. 다윗이 자리 잡은 곳, 다윗이 자신의 중심으로 삼았던 곳,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개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절개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생일은 매년 돌아오지요. 가만히 있어도 그날은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그 절기들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다음 해에 또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것, 그냥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감격과 의미들이 쇠퇴해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에 만족했고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겠다.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슬픔이 있을 것이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리엘과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끝에 있는 이 아리엘은 처음에 나오는 아리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제단의 가장 윗부분을 가리킵니다. 제단의 가장 윗부분에서는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 불이 있죠. 거기는 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불타는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불에 탈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사면으로 둘러쳐짐을 당합니다. 포위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를 쌓아 친다는 것은 성벽 앞에 탑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서 성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넘어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군인들이 탑을 쌓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해도 땅바닥에서 말하게 되고 말소리는 개미 소리로 들리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능력은 없었습니다. 매년 절기가 돌아오는데 절기를 마음을 다해 지키지 않았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는 그냥 그런 예배였지 내 마음속에 영과 진리가 없었던 거죠. 뒷부분에 있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는 말은 들은 대로 흉내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옮겼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배가 흉내였던 겁니다. 예배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은 없고 건성의 겉모습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지도자, 선견자 할 것 없이 모두 영의 눈이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봉해져서 읽을 수 없고 말씀을 주셔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과 진리로 그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이고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흉내만 내었던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영, 우리의 진리마저 없다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실한가? 나의 예배와 삶과 신앙 안에 영과 진리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참되기 바랍니다. 흉내나 내는 신앙이 아니고 흉내나 내는 예배가 아니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예배,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돌아오는 것을 의미 없이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그런 흉내만 내는 예배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